누가복음 49번 메시지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 여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 이르기 전에 나는 21장 5절부터 36절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구주의 예언의 방면들. 21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억눌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덫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덫은 장차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 곧 대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은 온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 덫으로 임할 것입니다.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때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는 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인 은혜 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제하는 때를 상징합니다. 이 통제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되어 적 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될 때 끝날 것입니다. 24절은 해설자에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어떤 예언들은 두세 가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두 번 더럽혀졌으며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더럽혀질 것입니다. 성전은 다니엘 8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작은 뿔로 예표된 안티오커스 에피파니스에 의해 처음 더럽혀졌습니다. 안티오커스는 주후 70년에 두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로마 장군 타이터스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예언에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와 타이터스로 인한 성전의 오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 9장의 끝에 있는 타이터스에 관한 예언은 그를 적 그리스도와 혼합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다니엘에 있는 예언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와 타이터스와 적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이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을 상고해 본다면 24절이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알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6절과 27절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24절에 있는 멸망이 마땅히 미래의 멸망, 곧 적 그리스도 아래서 일어날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21장 5절부터 36절에서 우리는 장차 임할 일들에 관한 사람 구주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를 밝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의 승천과 대환난 사이에 임할 재앙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기간 동안 곧 그분의 승천과 대환난 사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핍박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 이 핍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1장 7절부터 19절에서 우리는 동일한 기간에 두 가지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20절부터 27절에서 대환난과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28절부터 36절에서 제자들의 구속과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 곧 대환난 전에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간구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 곧 하늘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환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되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억눌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현재 생활의 염려로 억눌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2장 46절은 사람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방법, 첫째, 장차 다가올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둘째,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참여토록 그분의 만찬을 세우심으로 이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만찬 혹은 우리가 주님의 상이라 부르는 것을 세우시기까지 사람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사탄의 활동과 반대자들의 활동. 한편 주님이 그분의 죽음을 향하여 그분 자신과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때 반대자들은 그분을 붙들어 죽일 기회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끊어져야 하는 해, 즉 구주께서 필히 죽으시기로 정해진 해이므로 여기에서 주님의 주권이 발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확한 달과 날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구약에 예언되고 예표된 정확한 날에 죽임당하신 것은 중요하였습니다. 사람 구주께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모든 것이 안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삼일 하나님의 주권의 발휘를 필요로 합니다. 아들은 죽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영과 아버지 또한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고 예표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죽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동안 그 반대자들은 음모하고 공모하기에 바빴음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 사탄 역시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실 때면 사탄도 항상 바쁩니다. 그러므로 22장에서 3일 하나님도 바쁘시고 사탄도 바쁩니다. 특히 사탄은 사람 구주께서 지명하신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인 가리오신 유다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을 선동하였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려는 생각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반대자들의 음모와 사탄의 역사를 봅니다. 한편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더라. 다른 한편으로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려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더라. 유월절을 주님의 만찬으로 바꿈. 22장 7절부터 23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의 대치로서 그분의 만찬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여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하셨을 때 그분은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어 잃어버렸던 그들의 권리를 되찾은 때였습니다. 유월절의 준수는 출애굽기 12장의 때로부터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신 밤까지 15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은 구약의 유월절의 종결을 표함으로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대치하시려고 그분의 만찬, 곧 주님의 상을 세우신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만찬을 세우신 그 밤이 전환의 때였음을 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서 신약의 주님의 만찬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주님의 상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7절부터 18절은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고 19절과 20절은 주님의 만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7절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것을 또한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라 만든 그들의 유대 달력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날 밤에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먼저 유월절을 잡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분의 만찬을 세우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붙잡히셨고 대제사장에게로 인도되어 밤늦게 산헤드린에 의해 재판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그분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그에게 재판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골고다로 끌려가셨으며 유월절 예표의 성취를 위하여 그곳에서 오전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오후 제9시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내가 간절히 바랐노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고난 받으시기 전, 즉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갈망하셨습니다. 21장 15절부터 18절에서 먹고 마신 것은 19절과 20절에서의 주님의 만찬의 제정 전에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것입니다. 한 절기에 세 단계. 16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대명사 그것은 유월절을 가리키며 그것은 구주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실 때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희년 안으로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예표이며 이 완전한 구속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그분 자신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은 이사야에 있는 예언과 레위기 25장에 있는 예표의 성취로서 누가복음에 다루어진 희년에 속한 것입니다. 희년은 사실 그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희년을 상징하는 절기는 먼저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요, 그 다음은 신약에 있는 주님의 상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상 또한 하나의 절기로서 유월절을 대치하여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절기에서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는 왕국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절기가 언급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어 주 예수께서 그분의 상으로 대치시키신 그 밤까지 15세기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약의 절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오는 왕국에서의 잔치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에서의 잔치가 유월절 절기와 주님의 상의 절기에 성취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관상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주님의 상과 왕국에서의 잔치입니다. 실상 이들은 세 절기가 아니라 한 절기의 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 단계 안에서 희년을 완전히 누리도록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그 세 단계는 구약의 단계, 신약의 단계, 왕국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구약의 희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세워졌을 때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났으며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유월절은 그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누릴 수 있는 절기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유월절을 누렸습니다. 뒤에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누렸습니다. 좋은 땅으로 들어간 후 그들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땅의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누림을 잃어버렸고 다시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희년에 좀 더 전진된 단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희년입니다. 신약의 희년 역시 하나의 상징 또는 표적을 지니는데 이 상징은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고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인도하는 희년의 표적입니다. 주님의 상은 구약의 유월절의 대치일 뿐만 아니라 그 절기의 계속입니다. 주님의 상이라는 신약 절기는 오는 왕국에서 잔치로 대치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왕국에서의 잔치는 셋째 단계의 절기일 것입니다. 주님의 상의 대치요 연속이 될 장래의 이 잔치 역시 희년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속된 사람들은 모든 직업과 굴레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왕국 시대에 삼일 하나님의 누림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유월절의 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8절은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을 읽는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주님의 상의 잔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상의 잔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의 잔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16절에서 유월절을 먹고 17절에서 그 절기의 잔을 마셨습니다. 19절과 20절은 주님의 상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22장 7절부터 23절에 있는 두 절기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분하여 유월절은 18절로 끝나고 주님의 만찬이 19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떡과 잔. 누가복음 22장 19절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떡은 유월절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상의 떡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에 떡을 먹는 것은 사람 구주에 대한 기념으로 행하여집니다.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유월절의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서 구속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율법 시대에 그분이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을 다루신 근거로서 구약이 되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신 피를 지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근거로서 그분의 부활 후 신약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치하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옛 경륜을 그분의 새 경륜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그분의 부활 후에 그것에 근거하여 그것을 좇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 구주를 기념함.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그분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을 잡수신 후 그분의 만찬, 곧 주님의 상을 세우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 선민들이 주님의 구원을 기념한 구약의 실행인 유월절을 계속하고 대치하여 그분을 기념하도록 그분의 만찬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의 이 새 실행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위하여 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들의 죄들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사람 구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잔은 축복, 곧 그들의 분기시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인 그들의 분기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잔을 마시심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들의 분깃, 곧 그들의 만유를 포함한 축복이신 하나님을 그 내용물로 하여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떡과 그러한 잔은 그분의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분을 그러한 절기로 누림으로 그분을 기념하도록 그분이 정하신 상이자 잔치인 사람 구주의 만찬의 구성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 우주를 향하여 그분의 부유하고 기이한 구원을 증거하고 그분의 구속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죽음을 전람합니다.